어려운 경제는 없다. 귀에 쏙쏙 박히게 읽어주는 내기의 경제 읽기. 오늘도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엔 금값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을 찍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금값이 뭐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계속 기록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맘때에 2,100달러를 처음 돌파했어요. 이제 온스당 가격으로. 그리고 그 얼마 안 있다 2,200달러 찍더니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제 2,300달러.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확실한 한 가지. 그리고 아주 불확실한 한 가지.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불확실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제 금 투자를 언제 하냐. 이제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값이 떨어져도 금을 그래도 실물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뭐 이거는 금 자체로 값어치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 투자를 언제 하냐? 결국에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불안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안전자산의 성격으로서 이제 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에 가장 불확실한 이제 외생 변수를 꼽자면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계속 소식 전해지는 게 뭐 러시아의 뭐 정유 시설에 폭탄 투하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동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이제 방위군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을 했어요. 그 실제로 이 이란인들이 7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좀 발생하면 결국에는 와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까지 참전하는 진짜 중동 전쟁으로 불거지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전이 된다면 가자 전쟁 직후에 뭐 호르무스 해협 막히고 국제 해상물류 차질을 빚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금만한 게 없다. 이런 투자 흐름이 나타난 게 하나가 있고요.
이런 전쟁 변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주 확실한 한 가지는요. 미국이 계속 금리 내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지금 계속 얘기가 뭐 더 늦어질 거다 아니면 아니다 6월에 내릴 거다, 9월이다, 연말이다, 한 번 내릴 거다, 세 번 내릴 거다, 막 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래도 내릴 거라는 점인 거예요.
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린다.
분명히 이건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경제가 불안할 때 금값이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언제 금값이 오르고 금에 투자를 하느냐. 결국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 거냐 생각보다 뭐 물가가 높게 나와서 미리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늦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나쁜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뭐 지금 방향성이 바뀌진 않았어. 금리는 낮출 거야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는 무조건 낮출 테니까 금값은 오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에다가 돈을 넣어놓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지금 중국이 금을 사서 금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이 수요 측면에서 금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이제 중국 중앙은행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이 달러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 대신에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결국은 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작년 한 해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한 1,000톤 정도 늘렸는데 이 중에 220톤이 중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민간 금 투자도 상당히 활발한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상당히 침체돼 있고 뭐 부동산 증시 상황 다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부에서 계속 이제 투자 빚장 걸어 잠그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도 쉽지 않고 지금 비트코인 랠리도 있었는데 비트코인 투자 하나도 못 했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럴 때 이제 이 중국 인민들이 이럴 때 금 실물을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중국 이제 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트렌드가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요즘 금콩 투자가 유행이래요. 금콩.
금콩?
뭐냐면 콩할 만한 금이 1g 정도 되는데 이게 6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금콩을 사 모으는 게 요즘 유행이래요.
아 진짜 그 실물 금을 산다는 거죠. 콩할
그렇습니다.
만한 크기.
콩할 만한 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이제 모여서 세계금협회 집계로는 작년에 이제 중국인들이 사들인 금이 52조 4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역시.
또 이 규모도 네네. 사상 최고고요.
중국 젊은이들이 왜 금콩을 모을까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성취감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을 불러온다 이런 것도 있나요?
원래 중국인들이 네. 좀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젊은 세대까지 확산이 된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금값 뉴스를 보면서 이제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데 아,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볼까? 네. 또 하나는 아이 돌반지 지금 갖다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답을 줘야 할까요?
이게 참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지금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제 금값에 대한 전망은 이미 신의 영역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지금 투자할 때다 팔 때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를 좀 전해드릴 테니까 직접 네. 이제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지금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근데 JP모건 같은 일부 이제 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앞으로 2,500달러까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네. 이렇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근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왜 금값이 올랐는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변수가 올 한 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게 첫 번째.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절대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가다. 2,300달러다. 뭐 이 얘기를 하지만 네. 상대적인 가치를 따져봤을 때 과거랑 이제 물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결코 최고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 수준 같은 걸 더 이렇게 그것까지 상대적인 가치를 따져보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나 이런 걸 네. 고려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중국이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 근데 네. 중국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금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아마 올해도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될 거고
네.
금이라는 건 어쨌든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소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 심지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실 이제 이 금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금 채굴이
네.
근데 최근에 채굴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공급은 어쨌든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금값이 더 오르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금값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 미국 금리나 기대감인데
네.
이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금값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금 수요에 되게 많은 측면이 또 ETF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데 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금값 움직이는 데 따라서 이 펀드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금 현물을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보면 이 북미나 유럽 같은 주요 금융시장에서 이 금 ETF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자금 유출이 일어나면 또 이제 그만큼 금 현물이 또 시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 금값 상승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헷갈려지고요. 양쪽의 의견을 들으니까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금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네. 있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네.
가격 부담이 어쨌든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꼭 금에 투자하셔야겠다.
네.
라고 하면 일단 이럴 때는 조금씩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면
네.
그러니까 조금씩 사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는 거고요.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좀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이를 지켜보시는 건데
네. 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드리면 금 자체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네.
금을 채굴하는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 투자할지 현물에 투자할지 결정하셔야 되고
네.
간접 투자할지 직접 투자할지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간접 투자가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인데
네.
대표적으로 ETF, ETN 네. 이것들은 이제 증시에 상장이 돼서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간편한 방법이고요.
네.
펀드도 간편하지만 펀드는 이제 환매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네.
T 플러스 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차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직접 투자를 한다면 KRX 금 현물을 직접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실제로 금은방 가서 금 살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역시나 이제 가장 쉽고 간편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ETF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계속 역사적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빠르게 간편하게 좀 대응을 하시려면 네. 결국에는 다 오늘 딱 많이 올랐다 그리고 뭐 내일 빠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즉시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ETF를 좀 거래하시는 편이 낫다라고 보고요.
이게 좀 그 즉각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대신 이제 금 ETF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레버리지로 네.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값이 만약에 오늘 1% 올랐어요. 그럼 레버리지는 2%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씩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왜 금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주식을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금채굴 기업
네, 국내에 주식.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투자할 수 있는데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최근에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레버리지 ETF가 많이 올랐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 금채굴 기업 투자한 ETF가 더 많이 올랐어요.
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그 채굴량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희소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ETF가 이제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펀드라면 ETN 같은 경우 ETN도 사실 좀 비슷한데 이건 증권사가 직접 발행을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금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준대 ETN은 이 상품 지수 상승률 두 배로 오른 레버리지 상품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ETN보다는 ETF를 좀 더 권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이제 파는 금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은행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금통장 열심히 팔았던 은행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통장에다 제가 돈 넣으면 알아서 이제 거기 금이 이제 이 문서상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KRX 금거래소에서 이제 금 현물 투자하는데 요거 인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가셔서 네. 이 금거래 계좌를 여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설을 해서 네. 금 현물을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건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없고요. 100g 이상 만약에 금을 샀다 그러면 네. 이 인출할 때 저 이거 실물로 인출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실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이게 현물로 투자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방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실물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 내셔야 되면 사실 이 수익률이 네. 10%라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금값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10%대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로 10%를 낸다는 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장기 투자라면 뭐 실물로 금을 가지고 계셔도 되고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거래를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실물 투자는. 네. 그래서 혹시 뭐 증여나 상속 목적으로 이제 뭐 금을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현물 투자는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네. 다만 이제 KRX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실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그냥 금액 단위로만 이게 돈만 매매하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KRX 금거래소 이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자 상황이나 취향이나 뭐 성향에 따라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샤오미 전기차 소식을 한번 볼게요. 샤오미라면 뭐 예쁘고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착한 가성비 가전제품을 많이 내놔서 대륙의 실소 이렇게 불렸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샤오미 가전제품을 만드는 샤오미가 네. 전기차도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3년 전에 우리도 전기차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네. 진짜로 첫 번째 전기차를 내놓은 거예요. 이 처음 내놓은 전기차 모델 이름은 이제 SU7. 네. 그게 중국 이름으로 수치고요. 디자인이 포르쉐의 이 타이칸을 쏙 빼닮았습니다. 옆에 같이 놔두면 거의 같은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이렇게 벗겨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가격은 4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비싼 모델도 5,500만 원대인데 중국 전기차 굉장히 싼데 이 정도면 싼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네, 네. 이게 이제 성능을 좀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좀 충격을 준 가격이긴 그래요? 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이 표준 모델 기준으로 한 번 충전하면 700km 주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5분만 충전해도 138km를 가니까 이게 전기차로는 성능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동차 성능 따질 때 제로백이라고 해서 네. 멈춰 있다가 100km까지 확 이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걸려? 이거를 이제 많이 따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샤오미에서 일단 주장하는 거 2.78초인데 3초가 안 걸리니까 이 정도면 슈퍼카,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그럼 이런 성능으로 치면 이제 동급으로 테슬라 모델3를 꼽는데 모델3보다도 네. 지금 한 5,600만 원? 그러니까 10% 이상 저렴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도 그런 대륙의 실수라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대륙의 실수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네. 네. 샤오미가 이번 이제 전기차 출시로 휴대전화와 자동차 이제 가전제품이 연동되는 샤오미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이제 자동차를 내놓은 건데 네. 지금 당장은 내수용이지만 앞으로는 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5년 10년 안에 13조 14조 원 투자해서 앞으로는 이 외관은 멋지고 성능도 뛰어나고. 그런 스마트 전기차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네. 이런 포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당장은 이제 미국, 중국 중심이지만 미국, 유럽 시장부터 공략한 다음에 5년, 10년 안에 우리 포르쉐 잡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일단 출시 직후에 중국 현지 반응은 좀 뜨거운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시 하루 만에 8만 8천 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일부 모델은 이제 차량 인도까지 8개월이 걸린다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 샤오미 제품은 참 예쁘게 만들고 네, 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성비 따지는 분들은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하게 사고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안전하냐? 이제 사실 자동차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자동차는 안전이 처음이자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성능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샤오미는 일단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자꾸 공개가 되니까 네. 이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다.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계속 영상이 뭐 추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서 안전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샤오미의 전략은 일단 출시해놓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고요. 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테슬라도 처음에 이제 자동차 개발하고 양산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시행착오들을 겪는다. 그래서 샤오미도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문량은 뭐 하루 만에 8만 거의 9만 대 찍었다라고 하지만 이건 결국에는 예약 물량이기 때문에 네. 취소할 수 있거든요. 환불 예약금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 수치까지 좀 반영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아, 또 한 가지 이제 올 초에 애플이 이제 10년간 진행하던 애플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이 타이칸 프로젝트라는 거 전면 포기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좀 보는 건 안전성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이 완벽한 안전성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계속 이 돈을 쏟아붓는 게 맞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면서 네. 결국에는 아,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AI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던 건데. 그럼 샤오미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결국 만들어내면서 샤오미는 했는데 애플은 왜 못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최종 목표가 이제 두 회사 다 달랐던 점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미국의 애플, 중국의 샤오미가 처한 규제 환경이 좀 많이 달랐던 게 핵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장 환경이 녹록지는 않아요. 중국,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지금 테슬라마저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 전기차가 승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참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이제 이 자동차 인도량 얼마나 됐나 봤더니 작년 동기간보다 8.5% 줄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또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글로벌 시장 자체로 다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너무 심해요.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 이제 전기차 현지 전기차 브랜드들 보면 뭐 비아디, 샤오펑, 니오 이런 회사들 이제 주로 꼽히는데 네. 가격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한 모델이어도 지금 이제 4-5천만 원 이상이 이제 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네, 네, 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수출 실적도 지난달 거 이제 뽑아봤더니 와,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작년에 우리 수출 실적 안 좋은 상황에서도 효자 노릇했는데,
맞아요.
이번에 봤더니 떨어졌네.
네.
그게 왜 그랬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위축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전망은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지금 미국은 대선 주자 둘 다 보조금 축소하고 폐지하겠다는 공약 내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네. 보조금이 되게 중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 때문에 삽니다. 네. 보조금 네. 때문에 거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올해 얼마나 더 줄어드냐 내년에는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정말 이 전기차 수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아, 미국은 지금 일단 전기차 잘 팔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일단은 타이밍이 좋지 않고 네. 당장은 이 전기차 시장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샤오미가 지금 보면 1, 2년 안에 뭔가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5년 적자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를 이제 목표를 한다는 건데 언젠가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네,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그쵸.
생각했지만
네.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끄는 건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한다고 봤을 때 IT 기업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은 앞으로 샤오미 외에도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도 애플카 하겠다는 게 결국은 그런 이유였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LG전자가 언젠간 자동차 만들걸?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결국 이런 이유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샤오미가 이제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기술력도 확보하고 그동안 막 시행착오 하면서 좀 신뢰성도 높여간다면 이 시장에서 언젠가 얘네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가 이 뉴스를 좀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는 당장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먼 미래 보고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다. 네, 오늘 내기의 경제 읽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서은영 경제뉴스 전문 큐레이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 끝곡으로는 스팅의 필즈 오브 골드 듣고 오실게요.